최근에 게시판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볼 수 없고 우리 교역자님들만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이상한 글이 하나 떴습니다. 우리 진장 중에 한 목사님이 올리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새벽마다 어느 분이 이상한 기도를 하는 분이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위험스럽고 황당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담임 목사를 막 저주하는 그런 기도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해악이 되는 내용으로 조금은 두서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그런 기도 내용이 1절 우리 청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단호하게 조치를 하십시오. 보니까는 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처럼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요소요소에 굉장히 혼란을 줍니다. 한 번은 제가 무슨 공적인 일로 일본에 가 있는데 제가 심호하던 교회 어느 젊은 여집사님이 황급한 음성으로 국제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누구세요? 저 암흑의 집사인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누군지. 뭐 많으니까. 거기만 해도 집사만 한 1,000명이 넘었으니까 누군지 이름을 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해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리고 일본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라 목사님이 가리켰던 또 모든 우리가 믿었던 진리가 다 잘못된 겁니다. 빨리 우선 귀국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내용이 하도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해서 호텔 구석에 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강남교회 집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국을 해서 그 장모님을 만나보니까 이분이 그 신천지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내가 믿던 게 너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일단 이 교회의 괴수인 담임 목사부터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국제전화로 본인 마음이 얼마나 화급했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전화를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역자님들한테 신천지 명단을 좀 입수하라 그래가지고 그 수만 명 명단을 다 입수해서 전부 스크린을 했습니다. 전부 우리 3.1교회도 과거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설마 내가 목양하던 현장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22명이 포착이 됐어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22명이 뭐 요한 지파의 누구누구, 무슨 베드로 지파의 누구누구 이래가지고 거기 명단 스크린을 딱 하니까 딱 걸려 있어요. 뭐 거기에는 중직자 자녀들도 걸려 있고 누가 조금 뭐 무료 성경 공부 가자 그래가지고 한두 번 이렇게 미끼로 거의 넘어갈 뻔했던 젊은이들도 한 일곱, 여덟 명 포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확실한 사람만 걸러내가지고 다 정리를 하고 다 개인 면담을 했어요. 자, 어떻게 할 거냐? 남아서 다시 진리를 새로 배울래? 아니면 여기서 정리가 될래? 딱 세 명이 남았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기도하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지적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만큼 위험도 많고 유혹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본문이 도대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는가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 좀 깼죠? 네. 네라는 분은 주무셨다는 얘기인데 기도 안 하고 네. 자, 이제 마지막 몇 분 안 남았어요. 우리 피치를 좀 올리십시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봄에 자, 우선 요 설명하기 전에 요한계시록 전체 구절을 한 번만 듣고 들어가십시다. 요한계시록 구절은 전부 7이라는 숫자로 시작이 돼요. 일곱 교회,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요거 정리하면 요한계시록은 다 끝나요. 이제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진득한 시간을 내서 한 2년에 걸쳐서 2년에도 못 끝나죠. 제대로 하면 한 3년 걸립니다. 요한계시록만 끝내는데 제가 한 3년 걸려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이 계시록을 꼭 접근을 시켜서 성경 전체의 윤곽을 보는데 좀 눈을 열어주는 작업을 하려고 지금 야무지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은 복잡한 구조가 아니에요. 어려운 책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은 저 먼 미래에 어떤 나타날 무슨 암시에 대한 책도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데 가장 현실적인 책이 계시록 책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을 암시하고 은유적인 표현으로 무슨 계시하는 그런 으스스한 호러물에 나오는 그런 묘사가 있긴 해도 그 묘사가 갖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현실적인 책입니다. 이게 계시록 책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책이 끝나면 반드시 넘어가야 될 책이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안에 계시록이 있고 계시록 안에 창세기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계시록은 전부 7이라는 숫자로 일곱 나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대접으로 끝이 나요. 지금 오늘 6장 이 내용은 일곱 인을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들어가십시다. 자, 1절.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절 다 같이 시작. 자, 여러분 여기 2절에 보니까 흰말이 나오고 탄자가 있고 활이 나오고 뭘 받았죠? 면류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2절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누구로 추정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다 답이 되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참 속기 쉽거든요. 이 그림 자체가. 자, 우선 논리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꺼내놓은 대답이 맞나 확인을 좀 하십시다. 지금 1절에서 이 일곱 인을 떼는 분이 누구예요? 떼는 분이 누구예요? 1절 보세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누가 떼죠 지금 인을? 어린 양이 떼잖아요. 어린 양은 누구세요? 예, 자 정리를 해보세요. 지금 일곱 봉인이 있는데 그 일곱 봉인을 떼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안에 예수님이 또 나온다면 논리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맞질 않죠. 그러면 이 흰 말 타고 면류관을 쓴 사람은 누굴까? 우리가 이 그림을 왜 헷갈리냐면 이 비슷한 그림이 뒤에 한번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속기 쉽도록 요한계시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라 그 속이는 내용을 계시록이 일부러 담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 몇 장을 보시냐 하면 19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19장 저 뒤로 넘겨서 11절을 좀 볼까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여기도 누가 나옵니까? 흰말이 나오죠. 백마와 그것을 또 탄자가 있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시작. 아멘. 자,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6장 1, 2절의 그림과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하죠. 그런데 6장의 흰말 탄 자와 지금 19장의 흰말 탄 자를 꼼꼼하게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뭐가 다르죠? 무기가 다르죠. 6장에서는 흰말 탄 자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예, 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19장의 흰말 탄 자는 뭘 가지고 있죠? 검을 가지고 있어요. 무기가 다르죠. 그런데 비슷하게 꾸며져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비슷하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자, 그럼 19장의 이분은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11절부터 다시 볼까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이 봤다는 얘기죠.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까 6장에도 머리에 관 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런데 딱하게도 우리말 성경에는 관이라는 똑같은 한글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 관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6장의 관은 스테파노스, 경주에서 이긴 자들에게 씌워주는 그 관을 헬라말로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면류관. 6장의 흰말 탄 자가 뭘 썼어요? 면류관을 썼어요. 그거는 왕의 권위를 말하는 그 관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누구나 어떤 경주에서든지 이기는 자에게 씌워주는 흔한 관들이에요. 그게 스테파노스예요. 그런데 오늘 19장의 이 관은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헬라말에 디아데마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에는 지금 똑같이 뭐라고 돼 있죠? 그냥 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헬라말이 달라요. 디아데마타 이 말은 왕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만 그 왕권을 인정할 때 쓰는 정확한 그 당시 용례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자, 우선 뭐가 틀립니까? 비슷하게 뒤집어 쓰긴 썼는데 그 관의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다르죠? 비슷하게 흰말은 탔는데 들고 있는 무기가 완전히 달라요. 6장에서는 뭘 들었다고 돼 있죠? 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활은 거의 대적의 병기로 등장할 때 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찾진 않겠지만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대적들이 들고 있는 모든 무기가 활이에요. 그런데 항상 검은 성경 전체에서 뭘로 비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19장의 이 흰말 탄 자가 뭘 입에서 지금 내죠? 검. 검은 성경 전체에서 뭘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계시록 6장 보시면 우리가 어디서 속았는가 하면 2절을 보세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겼습니까? 이기려고 합니까? 여기서 속았어요. 적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6장의 흰말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을 뿐입니까? 흉내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기려고 발악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이기죠? 오늘 19장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겨요. 19장으로 다시 가서 보세요. 여러분, 14절, 13절부터 읽을까요?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누굴 따르죠? 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요. 그리고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 만국을 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16절 시작 아멘. 정확하게 19장에 이 말탄 자는 누굽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지금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뭘 암시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들어오는 거는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믿는 적그리스도들이 이 땅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해서 우리 청년들이 속기가 쉬워요. 캠퍼스 안에 들어오고 진리라는 이름으로 밀고 들어오고 속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큰 싸움은 경제난도 아니고 정치적 폭풍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에요. 결국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은 진리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3.1교회 청년들이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허기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해야 되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갈증을 엉뚱한 데서 잘못된 데서 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비슷하다고 다 따라다니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분별되어지는가 우리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할까요? 1절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시작. 같이 보죠. 예수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저녁에 여의도에 그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그 순복음교회 시무하시는 장로님들이 한 800분이 되시는데 잠깐 설교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잠깐 급하게 다녀왔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들만 딱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긴장도 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박수를 치는데 역시 순복음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아따, 완전 해병대 박수예요. 손이 이 정도 올라와가지고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힘있게 박수를 치는데 잠깐 티타임을 하면서 이제 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순복음교회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별의별 이단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별의별 이단들이. 지금은 이단들이 워낙 교회가 이제 경각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정서적으로 접근을 하고 또 이 지식적인 그 지적인 욕구가 강렬한 청년들에게는 그런 것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접근을 해서 교회를 곳곳에서 진리 전쟁을 벌여가지고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요한일서 4장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누구에게 속했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어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침투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 합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가짜 영인가를 구분하는 몇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전하신 인간이시오, 이 그리스도의 양성을 완전히 고백할 수 있는가. 근데 요즘 아주 잘못된 복음주의를 가장한 분위기 가운데 이 개념으로, 깨달음으로, 진리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영지주의 아류들이 굉장히 젊은이들을 침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깨달음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온전히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시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는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완전히 하나 되고 완전히 한 고백으로 묶어져 있으며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그분은 나를 추적하셔서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교제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바로 가짜 영인가 미혹해 하는 영인가 참된 영인가를 가장 굵게 기준하는 하나의 샘플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는 밤에도 여러분들이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한 원한 맺힌 과부가 등장을 해요. 이 과부의 특징은 원한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원한은 윗사람이 갔습니까? 아랫사람이 갔습니까? 약한 자가 갖는 게 원한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는. 누군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생존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어떤 억울함을 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간절히 빌죠. 구해요. 근데 안 들어주다가 왜 들어주죠? 귀찮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귀찮게 들이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고 베기나?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본문이 그 말이 아니에요. 자, 18장을 다 열어보세요.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이 본문을 그렇게 오해합니다. 5절을 한번 전체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앞을 좀 봐주실까요?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라는 말은 귀찮게 한다라는 그런 우리 한국인의 그런 정서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 비유의 가장 대가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왜 대가인가 하면 이 비유에 나타난 원어를 가장 뿌리까지 잘 파헤친 분입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이 단어는 우리 한국적 개념처럼 그냥 귀찮으니까 아유, 야, 못 견디겠다. 야, 들어줘라, 들어줘라. 그게 기도라면 기도에 많은 신학적 오류가 생깁니다. 여러분, 세 살 먹은 애가 밥도 안 먹고 뒹굴고 선반에 있는 시퍼런 칼을 달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줘. 그러면 어느 아버지가 애따, 아이고, 귀찮아. 너 이거 저기 조심해서 갖고 놀아. 어? 그리고 줘요? 그게 기도라면 기도가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 끈질김에 근거가 있지 않아요. 여기서 번거롭다는 이 개념은 양심을 콱콱 찢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양심을 콱콱 찢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못된 재판관이에요. 보세요. 그런 못된 재판관도 과부가 갖고 있는 어떤 억울함, 억울함은 뭘 전제로 하죠? 정당성. 맞죠? 억울함이나 원한이라는 말은 어떤 정당성을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정당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들이대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정당하다면 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양심이 아파서 들어준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볼까요?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뭐죠? 원한. 너희들의 정당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까지 읽으면 전체를 놓치죠. 8절을 다시 볼까요? 전체가 시작. 자, 8절이 갖는 뉘앙스가 뭡니까? 이게 이 땅에서는 응답이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도 있다. 뭡니까?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 받습니까? 저는 갈수록 응답이 덜 되던데요. 기도한 대로 응답 받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하다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뭐는 남죠? 그 기도가 정당한 내용을 가졌다면 그 기도는 내가 지나가도 후대 또는 그 다음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을 볼 때는 1절을 조심해서 봐야 돼요. 1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자, 그러면 기도에는 뭐가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얘기예요? 낙심. 왜 낙심이 될까요? 응답이 안 되니까. 내 눈앞에 꽃이 피고 열매가 안 맺으니까 뭐가 와요? 낙심이 오죠. 이거 맨날 뭐 와서 부르짖긴 하는데 아무 사인도 없고 응답도 없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뭐야 이거? 기도 하나만 하잖아. 정말 그럴까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때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지 않아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만 하다가 지나갈 수 있어요. 내가 꼭 그거 확인 못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나 그 기도는 남아서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담을 넘어야 돼요. 한시적으로 내 6, 70, 80 생애의 역사의 시간에 기도의 열매를, 기대를 가두어선 안 돼요.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부르짖다 지나갔어요. 그거 열매 봤나요? 못 봤죠. 근데 후대에 백 몇십 년이 지나서 그들은 자유를 얻어요. 그 기도가 무의미한 건가요? 무의미하지 않죠. 우리는 당장 내 앞에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기도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가 정당하다면 이것이 꼭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3.1교회 다음 때에 또 후배들에게 이 기도가 반드시 결실하고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담을 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을 할까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몇 장을 보시냐 하면 6장을 보세요. 6장. 9절을 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이 사람들 억울하게 죽었네요. 자, 1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유 하나로 억울하게 죽음당한 영혼들이 아직도 응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응답 못 받고 있어요. 요한에게 이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란 이런 영역이 있다.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기도만 하다가 이렇게 숨져갈 수도 있다. 그런데 자, 우리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3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시작. 이제서야 피부름으로 올려드렸던 그 원한의 기도가 응답되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서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옳은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 밤 이곳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는 어떤 거는 하나님께서 바로 보여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죠. 그러나 어떤 기도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질지라도 기도는 남겨져서 여러분 후대에 다음 때에 그 기도는 열매가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일어나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이루사 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붕의 불길
다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감을 들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오른손을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결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다르게 하소서.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에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지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손을 내리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삼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히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에 붙잡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통치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불붙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나미같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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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물은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 모두를 이곳으로 모아